아, 요즘 세상에 나가면 성탄절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30년 전쯤에는 제가 대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에는 괜히 성탄절 시즌이 되면 실버벨 노래가 울리고 교회 가면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 뭐 이런 것들 연습도 하고 청년들끼리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찻집에도 가고 그렇게 즐겁게 놀던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괜히 이 시즌이 돼서 이런 성탄절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참 마음이 괜히 흐뭇해요. 아, 한 해를 이제 또 마치게 됐구나.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음악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즐겁게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시간을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갖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즌이고 좋은 노래들이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 죽으신 날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정확하게 몇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죽으세요? 1월 14일 날 죽으세요. 1월 14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4월 10일경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33년 반을 여러분이 빼면 대충 예수님이 지금 시간으로 10월 10일경에 태어나셨구나. 그게 예수님 태어난 날짜예요. 12월 25일이 아니라 10월 초순에 어느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에 태어났다 이런 거짓말은 우린 전하지 않습니다. 날은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걸 믿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으세요. 예.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혼미스럽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산타도 사탄을 잘 조합해 보세요. 산타가 나오잖아. 사탄, S-A-T-A-N, 산타, S-A-N, T-A 해서 사탄을 조합을 하시면 산타가 나오는 거예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올드 닉이라고 하는, 올드 닉으로 한번, NICK 해서 여러분 가서 사전 찾아보시면, 올드 닉 해서 마귀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마귀의 명절이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한 날을 쉴수 있도록 해줬으니 또 고마운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하고 즐겁게 온 가족이 이렇게 휴식 취하면 놀수 있는 하루를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날은. 예. 그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 모든 일정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왜 오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보다 더큰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수태가 되는 그 순간에는 전보다 더 작은 이와 같은 이 태아가 돼서 이게 나중에 점점점 커진 가운데 여러분과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중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결국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유일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심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탄절에 참된 의미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가 되게 하셔서 죽도록 만들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쏟아붓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완전 무결한 이 죄의 심판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사망을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몽땅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느 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섬김 받으려고 하면 다니면 안 돼요. 목사와 마찬가지예요. 에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목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저 목사가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누군가의 좀 설교를 들어야 저도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설교만 하는 사람인데, 듣길 원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한국 사람 건 제가 말씀드려요. 들을 게 없어요. 예. 들을 게 없습니다. 제가 가서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동훈 목사도 누구 거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미국 사람 걸 들어야 돼요. 그 듣는데도 미국 사람 설교도 듣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그나마 듣는 것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위얼스빈 목사님이겠어요. 근데 위얼스빈 목사님 지금 80몇 세가 돼서 설교가 30개 정도뿐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것도 오디오 설교만 있어요. 그니 그거 다 듣고 나면 들을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들을 수도 없고. 야, 이게 참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 존 메가던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씩 듣습니다. 존 메가던 캘빈이스트예요. 그래서 캘빈주의 하는 건안 듣지만 캘빈주의 말고는 메가더만큼 설교 잘하는 목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듣습니다. 아, 근데 좀 우리 침례교 목사 중에 좀 좋은 분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훌륭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JEFFRESS라고 하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 설교자가 나중에 설교가 나오는데 미국에 가면 댈러스라고 텍사스에 댈러스라고 있어요. 댈러스 제일 침례교회 목사예요. 성도가 12,000명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봤더니 역시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좋은 대학을 공부 못해갖고 신학교 간게 아니고 베일러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그것도 과학을 했어요. 과학을 하고 신학교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댈러스 신학교를 가서 석사를 하고 남침례 신학에서 박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성경을 다른 성경을 써요. 킹잼 성경을 쓰지 않고 다른 성경을 써요. 아마 NASB를 쓰는 것 같아요. 성경만 빼고는 가르치는 모든 게 똑같아요. 너무 훌륭해요. 발음도 좋아요. 그 교회가 너무 유명한 교회예요. 147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미국 사람들에게 웬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조지 추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를 아냐? 유명한 목사예요. 거기서 47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목사가 하나 나왔어요.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이분도 크리스웰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그 교회에서 자라서, 예, 그리고선 나중에 그 교회를 가서,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가 최근에 이 달라스 그 다운타운 거기 올드시티 거기를 다 허물어 버리고 1,500억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어요. 이런 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는 우리 침례교회도 이런 게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12,000명이 참석해요. 발음도 좋아요.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요.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사회 참여하는 것도 강하게 하면서 너무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료가 돼갖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거 좀 들어야지 안 되겠다. 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이 댈러스 신학교 출신이라 댈러스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 가서 25분 동안 설교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여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강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용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면 공부할 때도 있어요. 공부할 때도 있는 거야. 여기 가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나 돼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단조로울까. 사자나 호랑이, 얼마나 인생이 단조로워. 그냥 먹는 거, 그거 잡아서 먹고 자고 그것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인간으로 태어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이 단조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조롭지 않은 인생 중에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학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대를 받다 못해 부모가 갖다 버리는 아이도 있어요. 또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여자아이를 강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친한 상간. 미국엔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강도에서 살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고 무고하게 평생토록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을 하도 안 하고 아내에게만 죽도록 고생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속을 썩여서 죽도록 부모를 고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딱 믿고 났더니랑 남편이 완전히 천사로 변하는 거, 그거 다 고대하시잖아요.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그냥 아내가 천사로다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상전으로 모시고 남편을 그러리라고 여러분 기대를 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기대가 어떨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안 일어나더라, 그런 일이.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근본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잭 하이스라고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죽은 다음에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잭 스캅이라고 한 사람을 목사로 앉히게 됐습니다. 신학교 수천 명이 나온 그 신학교 학생 중에 최고로 설교를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이 사위가 돼서 그래서 그 사위를 앉혀놨단 말이야. 그때 사위가 어떻게 해요? 10살, 11살, 12살 먹은 여자아이들을 성유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이런 경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닥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 물려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의사 이렇게 살펴보더니, 당신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신변을 좀 정리하시오. 하고는 종이를 주고 펜을 주고 돌아갔어요. 한 시간 있다 올 테니 신변 정리. 신변 정리가 뭐예요? 유서를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시간 있다 왔더니 여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무슨 유서를 그렇게 오래 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죽기 전에 물고 갈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지금 이름을 적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물어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 많죠? 꽉 물어갖고 광견병이라도 좀 옮겨주고 그러고서 내가 죽어야지. 이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해를 내게 고의로 끼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사실은 성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죽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 화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는 이 분노가 치솟으르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터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노와 분노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망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이라고 그러고서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날은 기억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한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5절에서 20절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 형제가 내게 범법을 하거든. 지금 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에 그 안에 형제, 이게 저와 여러분 다 형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해라.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독립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하다 보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쓰기 어려운데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글을 하나 씁니다. 사모님 말을 좀 들으십시오. 첫 번째, 밖에 나가서 경솔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한두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5,600명의 목사니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만큼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잘못을 하면 옆에 있는 형제가 알려줘야 그 사람의 잘못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안 듣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얘기해? 나 영혼의 자유 있어. 이 교회 영혼의 자유 있는 교회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기가 대단히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잘못이 있는데 너무너무 저 형제 저것만 좀 고쳐주면 너무 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어떻게?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따로 얘기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두세 중인의 이불, 두세 중인을 끌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형제 이걸 좀 고쳐야 되겠어요. 자매 이걸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권징위원회를 통해서 권징을 해라. 예. 근데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권징위원회를 통해서 출교를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다시 받으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다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거기 가서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이 교회가 봤을 때 정말 저게 그렇게 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인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들으니까 출교를 하면 예수님도 출교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 테니 여러분 어떻게 할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목사가 교회 돈을 5천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순서대로 다 했어요. 한 사람이 가서 했어요. 두 사람이 가서 했어요. 교회에서 출교했어요. 자, 그럼 교회에서 출교했으니까 5천억은 그 사람 거 되면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찾아오셔야 돼? 어떻게 찾아오셔야 돼요? 아, 법정에 가서 찾아와야죠. 법정에 가서 찾아와요. 이 교회가 지금 2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앞으로 5년 있다 목사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교회는 내 겁니다 하고 이거 내가 내 소유로다 해서 하면 여러분 가서 한 사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두세 사람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제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내 거라고 그러면 나 출교당하면 끝이야. 그리고 20억 이거 교회를 내가 내 이름으로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가지시오 그러고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 법정에 가야죠. 그 법정에 가는 내용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습니다. 너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 앞에서 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뭐라 그래요? 나는 카이사르에게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재상 법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갔더니 그 형제들이 혹시 자기를 의심할까봐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했다.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특히 재산권 같은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 다 가져라?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 가서라도 가져와야 돼요. 아 이게 교회 건데 교회로 갖고 와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찾으래요. 자 이렇게 되면서 21절 보니까 제목이 첫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나오죠? 지금 용서하는 일, 교회에서 축출하는 일 이런 거 다 얘기한 다음에 그때 그러니까 똑같은 문맥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문맥에서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이것도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 형제가 죄를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일곱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데 형제가 자꾸 죄를 져요. 예. 네. 돈을 횡령을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일곱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일곱 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유대인들은 세 번만 용서해요. 세 번, 세 번까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인심을 써갖고 세 번을 거기다 더 더하고 두 배를 하고 거기다 한 번까지 해서 일곱 번 정도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겠죠? 보통 사람들은 세 번만 용서하면 그 이후로는 용서를 안 하는데 예, 저는 두 배에다가 한 번을 더해서 일곱 번까지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을 해라. 그럼 몇 번에 490번이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490번을 이거 해놓을 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한대로 용서를 해라.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23절부터 35절에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 비유는 뭐냐? 어떤 진리를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읽으시면 비유 안에는 과장된 게 들어있어요. 그 과장과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도 과장된 내용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과장된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긴 지금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 가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일단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회개 보고를 지금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서 보니까 빚을 얼마를 졌냐? 24절 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만 달란트가 얼마냐? 1 달란트는 45kg이에요. 45kg.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 45만 kg이에요. 45만 kg. 그럼 금 1 달란트가 얼마가 되느냐? 제가 그래서 어제 네이버에 가서 금 1kg 바 이렇게 해서 금바 있잖아. 1kg 바. 요새 부자들은 다 금바를 싸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봐. 1kg 금바가 5천만 원이더라고요. 5천만 원. 요만한 게 이게 5천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서 만 달란트 45만 킬로를 우리 돈으로 환산했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22.5조예요. 여러분 22조. 죽을 때까지 세도 셀 수가 없는 돈이 22조 아닙니까? 22조. 너무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여러분, 종이 이렇게 빚을 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리 빚이 있어도 이렇게 가족까지 팔아서 하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또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해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과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이 사람의 빚이 이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온 가족까지 다 팔아도 못 갚는다. 근데 이 사람이 한심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 26절에,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어떻게 해요? 다 갚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다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용서만 해주시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예,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자기로도 안 돼요. 자기 가족을 다 팔아도, 자기가 지금 다 해도 안 돼.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1,000번, 10,000번을 산다고 해도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잖아요. 유일한 길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주인이 이 종의 주인이 가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1,000만 번을 살아도 못 갚아요, 이거를. 가족을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갚을 게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한심하게 기회만 주면 제가 다 갚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한테 내가 받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빚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28절에, 예, 동료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다 용서해 줬다고. 아, 그빚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머릿속에 딱, 그렇지, 나한테 빚진 친구가 하나 있구나. 이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빚을 얼마를 졌냐? 100데나리온을 졌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예,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한 5만원쯤이라고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이요. 500만원 빚을 진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동료종을 만나 어떻게 멱살을 잡고, 여러분, 만 달란트 빚진 주인 멱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멱살 잡지도 않아요. 여긴 가서 멱살을 잡고, 그렇죠? 빚진 걸다 갚아라 하고 흔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종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를 참아주게나.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절 가서 보니까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동료 종들이 이걸 보고 너무나 민망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걸 갖다 잃으니까 주인이 33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 형제들의 범법과 죄들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감옥에서 나왔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다시. 근데 갇히면 그냥 단순히 갇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옥에 갇혀서 그냥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형벌, 여기 형벌 준다 그랬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토멘테이터라고 써 있어요. 토멘트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 그와 같은 형벌 받으며 영원 무궁토록 지내는 그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됐다.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왕이 누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죠. 여기 지금 두 부류의 죄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두 사람으로 지금 표현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고도 전혀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 지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대상이, 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두 부류의 그와 같은 종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이 비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회개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짓는 죄가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매일같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봤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매일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저도 맨날 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 장부를 가지고 회개복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서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 몸에 행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회개보고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보고. 회개보고 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으냐 하면 여기 이 종처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든 그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종하고 사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다. 하나님에게 빚을 진 상태다.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22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22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 다 팔고 뭐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죄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땅에 수백억 명이 태어났으면 그 죄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한 사람의 죄가 그 정도인데 한 사람이 하는 지금까지 수백억 명의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 빚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빚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달리시는 순간에 다 자기 어깨에 내려놓으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절규가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 죄덩이니까 바라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심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와 같은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해 보시니까 판단이, 어떤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걸로는 불가능하구나. 가족을 팔아도 안 되고, 집을 팔아도 안 되고, 천만 년을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많이 생각하지 마. 하루에 하나만 짓는다고 생각, 죄. 저는 한 10개 짓는데, 하나만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제 나이가 50이면, 지금까지 18,000번을 졌어요. 하나만 져도. 이미 490은 넘어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 같으면 그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걸 치고, 저걸. 하나님은 18,000번, 18만 번, 180만 번, 심지어 22조 개를 죄를 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거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찬송가 가서 보니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이번 겨울에 눈 오시면 내 죄가 이렇게 눈처럼 희게 되었구나. 너희 죄 용서하사 기억도 아니하시네. 너희 죄 용서하사 기억도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용서하사 기억도 아니하시네. 기억도 아니하시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런 거를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박사학위 따고 돈 좀 많이 벌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주방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거 해갖고 이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차봉사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난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그럼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 엄청난 빚을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저 목사 저거, 아유 저 형제 저거, 그렇죠? 저 집사, 저 아내, 저 남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한 게, 지은 죄가,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겨라. 이게 안 되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용서가 무엇인가 제가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서는 첫째, 빚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진 거예요. 진 건 진 거예요. 아버지가 여자아이를, 자기 딸을 근친상간한 거,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거예요. 그게 빚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거 한 거예요. 그 빚이 있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 어떤 형제가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그걸 없다 그러면 용서가 안 이루어져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빚이 있을 때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는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 종이 제가 풀어만 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천만 번을 살아봐 22조를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만 달란트는 그거 과장한 그런 말인데 왜 만이라고 썼냐? 그리스 말에서 가장 큰 숫자가 만이에요. 만. 만 넘어가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한대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한대의 빚을 졌는데 이걸 갚을 길은 우리의 행위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고도 자기 형제, 자매, 아내, 부모, 자식의 죄의 실수, 요만한 거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 이 종이 나중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 그래서 단순히 감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종일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용서를 안 하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에 꽉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 감옥의 형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대로 안 살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힌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법칙대로 살아야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형제들 간의 용서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용서하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 받았으면, 그러면 형제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용서했고, 저도 자랄 때 잘못한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용서해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온거 아니에요. 그 용서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게그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4장 30절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이게 어떨 때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예. 자. 한번 가서 보겠어요. 처음에 나온 이 종은 빚의 갈고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주 기뻐했어요. 근데 왜 다시 감옥에 갇혔을까요? 왜? 용서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29절. 29절 쭉 가서 보니까 31절에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겼다. 이 교회 형제라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느냐 안 했냐는 옆에 성도들이 보면 안다는 거야. 옆에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 없지. 그렇죠? 이런 사람 어떻게 돼?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 그래서 다 덮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형제들 간의 용서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옆에 있는 형제들 가만 보니 너무 민망해요. 저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렇게 동의가 되면 어떻게 왕이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 주는 자들에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는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런데 이 종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이거는 형제를 사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까지 교회가 용서할 수는 없다. 예수님 말씀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왕이 맹렬히 분노를 했다고 써 있어요. 왜 맹렬히 분노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종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내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글쎄 이만큼 이걸 바꾸는 요만큼 된 것도 용서를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뭘 이해 못한 거야. 아예 복음이 무엇인가 조차를 말로는 이해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해가 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가 생기면 법정에 세워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까? 사실이세요? 그 죄값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완전 무결하게 그 죄값이 치러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부, 형제, 부모, 자식 간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용서를 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저, 내 옆에 아내, 남편, 이 죄가 그거에 비하면 어떤 것이길래 내가 도대체 이 죄를 용서 못하는가? 그게 진짜 용서 못할 것 같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온 세상이 지금 성탄절 시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내 사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처럼 답답한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답답한 사람, 죄 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남에게 나쁜 말한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 무죄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슴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 담당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2015년에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와 같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 이게 있으면 오늘 좀 툴툴 좀 이렇게 털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예, 뒤로 다 날려버리고, 그렇죠. 앞에 있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그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